신약성경 139쪽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주제 그리고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진공 상태나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시간과 어떤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어떤 맥락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한 시점 속에서 역사의 한 순간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 한 순간이라는 뜻은 역사 속의 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탄생과 또 일하심과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역사의 어떤 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려하시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고려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주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맥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그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신중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이동하고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신 이제 지었죠. 이제 골고다로 이제 그 이동하는 중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그 29절에 이르는 이러한 말씀은 나를 위하지 말고 백성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은 이 구약적인 이제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는 이런 말씀도 또한 구약의 선지서의 어떤 그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된 이후에도 또 그 유다의 그 유민들과 함께 했던 그 이제 선지자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외치면서 그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이제 예언을 하죠.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65쪽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죠. 선지서들에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는 주님의 자녀 혹은 또 주님의 딸 혹은 또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배우자라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 내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예전에는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왜 곡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가? 이제 많은 사상자들이 곡을 해야 될 만큼 많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들인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19절을 보시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폐망과 또 그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견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곡하는 많은 여인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서들의 이러한 그 예루살렘을 위한 곡, 눈물 흘림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보며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제 푸른 나무도 이러할진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구절의 구약적인 배경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2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뒤에 에스겔 선지서가 있죠. 에스겔 20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 또한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조금 이제 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긴 합니다만 매우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던 그러한 이제 선지자인데요. 4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미 이 당시에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먼저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에스겔이 있는 장소에서 예루살렘 쪽은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남쪽의 숲을 향해서 이제 예언해라. 무슨 예언일까요?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제가 이 하는 말이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지금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숲은 이제 유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서 온 숲을 태우듯이 큰 화재가 나서 숲에 있는 나무가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르지 않은 그냥 이렇게 생기가 있는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화재가 심하면 불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마른 나무만 태우겠지만 불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그냥 멀쩡한 나무들도 다 태우듯이 남유다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큰 불이 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태우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이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화재가 일어나면 숲에 큰 화재가 일어나면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도 다 이렇게 화재로 말미암아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의 패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참화를 피할 수 없고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러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이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누가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이제 3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이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2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 혼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 혼자 끝장나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지만 결국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죽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행위는 너희의 고통과 너희가 당할 환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몇 번 경고하셨듯이 예루살렘이 당할 멸망과 크게 다른 일이 아니다.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26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지요. 우리 그 복음서의 앞쪽에서는 이제 시점상으로 앞쪽에서는 주님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비록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만 이름이 같은 이 시몬 이걸 보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이 과정이 주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주님과 그 당시 함께했던 이들 그리고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 모두와 함께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도 그런 차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멸망의 때가 이르면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도 다 불타버리듯이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도 나라가 망하고 그 성읍이 무너지게 되면 다 피해를 입듯이 지금 예수님은 마른 나무가 아니시죠. 의인이시죠. 그런데 지금 나조차도 지금 이렇게 그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금 죽음의 과정에 지금 멸망의 과정에 사망의 과정에 형벌을 받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이들은 오죽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나 같은 의인도 이런 형벌을 받는데 범죄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어떤 그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이렇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그 패망 그리고 유다의 멸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다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겪었던 이 유다의 경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경험 주님이 그것을 함께 끌어안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다 극한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리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함께 끌어안아,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인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선택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을 이 길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미 방해받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리고 싶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 이제 길을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그 제가 좀 이제 인용해 드리고 싶은 이제 문학 그 소설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 대문호가 있죠. 그분이 그 까라마조프 씨네 그 형제들이라는 이제 그 소설에서 이제 여러 형제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큰 형에 해당하는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동생에게 이제 자기가 쓴 희곡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제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15세기에 한참 마녀 사냥 그리고 이제 이교도들을 이렇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처형했던 스페인의 세비야의 어떤 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담당했던 이제 대신문관으로 이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주교죠. 근데 그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처럼 보이는 어떤 분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신문관은 이제 이단 신문관이죠. 그리고 이제 주교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마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한 신앙을 반대하는 거짓 종교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인간의 본성이 기적을 거부하고 그 무서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정신적 의혹의 순간에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을 것 같소. 오 당신은 자신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땅끝까지 영원히 전해지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인간이 당신의 뒤를 따라 기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인간이 기적을 거부하자마자 곧 하나님도 거부할 거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기적을 찾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인간은 기적이 없는 한 무력한 존재이므로 수없이 반역자, 이교도, 무신론자가 되면서까지도 자기들만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내고 또 심지어는 마법적인 기적, 황당무계한 기적에 매료되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다고 소리 지르며 조롱하고 놀려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적에 의한 신앙이 아닌 자유로운 신앙을 열망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단번에 인간을 영원히 공포에 떨게 할 권세 앞에서 드러나는 예속적인 노예들의 환희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열망했던 거요. 그러니까 악마적인 인물의 어떤 그 말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에 대한 어떤 사실을 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빵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명예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나는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강제로 굴복시켜서 당신의 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랑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문학작품 속에서는,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 수도가 멸망하면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예레미야 같은 곳에서, 에스겔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아무리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비참한 어떤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리요? 라고 하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푸른 나무다. 나는 이렇게 불화재로 혹은 나는 이렇게 십자가로 멸망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마른 나무가 화재로 불이 타듯이, 불이 나면, 숲에 불이 나면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도 불에 타듯이 나는 그 불에 타는 것, 멸망하는 그 자리 떠나지 않겠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두 행악자도, 32절입니다.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두 행악자 사이에 매달리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 있으신, 죄 있는 사람처럼 멸망의 자리, 망하는 자리, 화재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불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시죠. 주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모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 우리가 겪게 되는 죄인의 자리, 그 자리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그 자리를 끌어안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분을 원할 것입니다. 아무 힘 없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야 많은 이 무능한 사람을 누가 신으로 섬기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고 뭔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과 능력을 모면하고 극복하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랍니다.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너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자식을 낳게 하시지, 백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후손들을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예,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이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기적은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초점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월적인 개입의 목적이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한 배우자로 서는 것이 목적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빵을,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는 그 침묵의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자기 손에 통제 가능한 것, 자기 이야기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눈앞에 가시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번쩍번쩍하는 그것을 보며 황홀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경탄해할 만한 바로 그것, 때로는 그것은 바벨탑이고 때로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때로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깨시죠. 그걸 왜 깨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과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기적 자체에, 우상 자체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유의 단계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단계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된다. 현실의 필요들이 있죠. 사랑하는 이들이 아프고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주님께 매달리게 되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손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놓으시든, 때로는 그것이 들판이든 때로는 그것이 솔로몬의 궁전이든 상관없이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단계를 지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진정한 신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의미로서의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섬기시는 분으로, 모든 제안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당시에 약소국 중에서도 약소국인 유다의 한 백성으로, 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갈릴리의 비천한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로마로 이민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 시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죠. 어디 무협지에 나오듯이 그 손 한번 딱 펼치시면 수만 명이 쓰러지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때로는 패망이고 때로는 반역이고 때로는 그로 인한 심판이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당신께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분 앞에서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우리의 안위를 삼을 수 없고, 기존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 기존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기존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무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때로는 말이 안 되고 못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말이 안 되고 못난 모습이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입체적이고 역사적이고 풍성한 내용을 드러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을 아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그런 주님의 약속 아래에서, 그런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것을 아는 자답게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허무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가는 하루임을, 영원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는 하루임을 아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